대한민국 기업가 열전.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나라들 중 유일하게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한국. 한국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일선에서 경제를 개척해온 기업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장사꾼들의 가슴을 뛰게 할 한국 기업가들의 이야기를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정호 교수가 들려드립니다.
한국 5대 기업에 들었던 대우, 대우의 창업자이자 한국의 징기스칸이라 불리던 김우중, 그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기업가 열전 6부, 무조건 수출하라, 첫 번째 이야기.
자, 김우중이라고 하는 분. 어쩌면, 지금 8순이 넘었지만, 80이 넘었지만, 어쩌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추징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17조요. 17조 원이에요. 17조를 어떻게 갚죠? 그거는 뭐 몇천 년을 갚아도 못 갚습니다. 17조라고 하는 돈은. 그걸 그 사람이 띄어먹었나요? 띄어먹은 돈 아닙니다. 그게 띄어먹은 돈이 아니고 외국환 관리법에 의해서 해외에서도 한국 기업이 외환 거래를 하게 되면 거기서도 돈을 주고받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걸 신고하게 돼 있는데 그걸 신고를 안 한 거예요. 막 그 막 부도 직전에 막 그런 상황이고 뭐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어디 가서 허가 받고 이럴 만한 사정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허가 없이 그냥 막 거기서 거래를 했던 겁니다. 밖에서. 예. 그 금액을 누적하면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거를 추징을 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걸 추징한다는 건 난센스입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 추징하는 건 that's okay. 왜냐하면 그건 자기 주머니 들어간 거니까. 이건 자기 주머니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거래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예. 그런데 단지 신고나 허가 없이 거래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추징금으로 해놓은 거죠. 자,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분이 다시 귀환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사실이 다 밝혀지고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우중이라고 하는 사람, 김기스칸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으로 붙여졌었죠. 그래서 이분은 우즈베키스탄의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인데 지금 20년도 넘게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저 우즈베키스탄의 카리모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우중 회장을 보고 당신은 말이야 도대체 동해번쩍 서해번쩍 그냥 뭐 파죽지세로 그렇게 뻗어나가 뭐 아무데나 가서 공장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도대체 이거는 칭기스칸 같네. 그래가지고 김기스칸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붙여줬었던 겁니다. 예. 자, 그런데 김우중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쭉 그분에 대해서 읽어보다 보니까 아 이분은 어릴 때부터 이랬구나 라는 확실한 느낌을 가지게 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사건이랄까? 뭐, 또는 태도라고 할까? 예. 네. 김우중은 1936년생입니다. 1936년생이죠. 예. 네. 그리고 전쟁 때, 1950년 6.25 때 그러면 몇 살이죠? 14살. 14살 때 아버지가 안 계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했어요. 전쟁 중에. 피난 와중인 거죠. 그래가지고 대구에 있는 방천시장이라고 하는 데서 신문 배달을 합니다. 신문팔이죠. 신문팔이 소년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신문을 팔려고 해가지고 이제 한 100부씩 이렇게 저 신문보급소에서 받아가지고 그거를 배달을 하는데 김우중 앞에 이미 뭐 여러 명의 신문 배달부들이 있었던 겁니다. 신문 배달을 하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100부씩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나와도 몇 부 배달을 못 하는 거예요. 늘 신문이 남아, 이게. 신문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남는 돈도 없어요. 신문을 예를 들어 100부 값을 받아가지고, 100부 값을 지불을 하고 신문을 가져왔는데, 한 50부밖에 배달을 못 하면 남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신문을 남기지 않고 배달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국리국리를 하다가 처음에 했던 것은, 아, 이게 거슬름 돈을, 그때는 신문 줄 때마다 돈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거스름돈 받는데 돈이 걸리는 거예요. 돈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거스름돈을 빨리 줄 수 있는 방법. 그래가지고 미리 거스름돈을 지폐로 해가지고 미리 접어서 다 여러 개를 지금 만들어 놓고 그걸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신문 배달하는 시간이 제법 단축이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자기가 받아온 신문을 다 배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궁리궁리를 하다가 14살에 그러니까 소년 김우중이죠. 소년 김우중이 궁리궁리를 하다가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매우 모험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자 퀴즈. 김우중은 이 방법을 택해서 방천시장 일대의 신문배달 시장을 자기가 완전히 장악을 합니다. 다른 신문배달 아이들을 다 제치고 완전히 그 전, 그 방천시장 일대의 신문을, 신문배달을 자기가 다 맡게 되는데, 자, 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래요. 그러니까, 김우중은 소년 시절부터 매우 모험적이었던 거예요. 못 받으면 어때? 돈 좀 못 받으면 어때? 그래도 뭐 대부분은 주겠지? 하고 사업을 확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계속 신문을 넣은 거예요. 신문 넣고 너 안 주겠어. 네가 왜 네 마음대로 넣었어. 나 돈 안 줘. 그러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대부분은 다 줬대요. 그런 방식으로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아예 어린 시절부터 이 사람은 굉장히 모험적인 그런 비즈니스 전략을 선택을 했던 것이고 그게 끝까지 갑니다. 그게 끝까지 가요. 이분은 뒤로 돌아서는 법이 없다. 계속 앞으로만 갑니다. 예, 마치 자전거를 뒤로 타면 자전거를 뒤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잖아요. 마찬가지. 이분은 계속 앞으로 갔던 겁니다. 예. 자,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한성실업이라고 하는 수입 오퍼상에 취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입상에 취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입 원단 있잖아요. 옷감. 옷감 수입하는 회사를 취직을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수출 오더를 받게 됩니다. 수입회사에서 수출 오더를 받게 되고 그것을 성공을 시키죠. 그래가지고 한성실업은 이 김우중이라고 하는 이 직원 때문에 이제 수출회사로 바뀌게 돼요. 예.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한 6, 7년 거기서 한성실업에서 있다가 유학을 가기 위해서 그 회사를 그만둡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유학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한성실업이 주로 거래를 하던 데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쪽 동네였거든요. 거기에 그 옛날에 자기가 상대하던 그 바이어들이 회사를 그만둔 김우중을 찾아와가지고서는 주문을 하고 뭘 수출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을 들어줬는데 또 요구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유학 때려치우고 자기가 회사를 만듭니다. 예, 자기가 회사를 만들죠.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자본금 500만 원을 만듭니다. 그래서 500만 원짜리 회사예요. 자본금 500만 원으로 이제 회사를 하나, 무역회사를 하나 만들고 그 회사의 이름을 대우라고 짓죠. 대우라고 하는 뜻은 큰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 큰 우주라고 하는 뜻인데 정말 그 뜻일까요? 아닙니다. 친구가 하던 그 회사 이름이 대도물산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또 자기 이름이 김우중이고 그래서 그게 앞에 대자하고 우자를 띄어가지고 그냥 대우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거기다 의미를 붙인 거죠. 그래서 뭐 큰 집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큰 우주라고 하기도 하는데 김우중 씨 하는 얘기는 나는 그런 뜻이 전혀 없었다. 그냥 만든 거다. 그냥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네, 대우라고 하는 그런 대우 실업이라고 하는 데를 만들죠. 보통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 99.9%의 기업은 다 내수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냥 동네에서 파는 거죠. 시장에서 파는 것이고 그겁니다. 근데 여기는 아예 처음부터 해외에 파는 걸로 시작을 한 겁니다. 네, 처음부터 해외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런 데 원래 그 수출을 하던 이 트리코트 원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수출을 하는데 마침 또 이 트리코트 원단이 그 지역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장사를 꽤 했죠. 자, 그러다가 아, 이제 미국으로 진출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미국 진출을 이제 하게 되는데 미국에는 원단이 아니고 이제 그 봉제품 있잖아요. 스웨터를 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본에서 수입해다가 다시 재수출을 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스웨터는 그게 아니고 실을 들여다가 우리나라 안에서 기계를 가지고 짜서 그걸 수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수출하기 위해서 그냥 하청업체를 처음엔 부르고 있다가 아예 그냥 그 하청업체들을 다 인수를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아예 제조업체까지 같이 이렇게 두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출액을 늘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미국 등의 섬유 수출로 이제 성공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위기가 닥쳐옵니다. 위기가 닥쳐온다. 왜? 미국이 수입 규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이 수입 쿼터제를 실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는 얼만큼만 수입을 하겠어라고 각 나라별 수입량을 지정해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 면직물에 시행이 되고 뭐 쭉 시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우중 생각하기에 아, 조만간 이 스웨터 쪽에도 분명히 쿼터 오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이 쿼터를 많이 확보를 해야 장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아시아 지역에서의 수입, 이 섬유류 수입 쿼터는 대부분 홍콩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확보를 해야겠다. 어떻게 확보하지? 그래가지고 무리를 해가지고 돈도 빌리고 뭐 그래가지고 미국에다 사무소도 내고 뭐 일본에서 막 그 원료 수입해가지고 막 무리해서 또 다른 그 하청공장 다른 것도 또 인수하고 해가지고 막 수출 물량을 늘려놓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수입 쿼터제가 실시가 된 거죠. 근데 수입 쿼터제라고 하는 것은 그 직전 1년 반의 그 기간 동안에 그 수출 물량을 가지고 책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우는 엄청난 양의 쿼터를 배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대우가 그야말로 대박을 맞게 되는데 왜? 자, 미국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입 쿼터제를 하게 되면 여기가 지금 미국입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이 섬유류의 물량 공급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섬유류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우의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사실은 정상적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출을 할 수 있게 된 데다가 가격은 올라가게 되니까 거기서 굉장한 이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수입 규제, 수출하는 수출 기업의 입장에서 수입 규제를 당한다라고 하는 건 이건 굉장한 위기거든요. 그것도 자기의 기회로 만들어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위기야, 회사가 망하는 일이야 라고 하는데 그걸 계속 기회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1967년에 대우가 만들어졌는데 7년 만에 1억 불 수출을 달성을 하고 7년 만에 수출액으로 해서 대한민국 2위가 된 겁니다. 1위에 연합물산이라는 데고 대우실업, 현대조선, 현대미포조선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그 거대한 유조선 만드는데 거기가 3위예요. 대우가 2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타 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네. 그래서 7년 만에 아무튼 꽤 괜찮은 회사로 이렇게 발돋움을 하게 된 거죠. 이 수출 1억 불 탑을 수상을 했을 때 김우중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위기가 있는 곳에 반드시 기회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우기업의 창업자 김우중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가 열전 6부 무조건 수출하라 두 번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